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전례 없는 공격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의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며 이스라엘이 보복하면 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P와 로이터, BBC 등에 따르면 대니얼 하갈이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오늘 TV 브리핑을 통해 이란이 발사한 드론, 즉 무인기와 미사일 등 여러 유형의 300여 기중 99%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이란이 이날 새벽 드론 170대, 순항미사일 30기 이상, 탄도미사일 120기 이상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갈이 대변인은 드론과 순항미사일 중 이스라엘에 도달한 건 없었고 탄도미사일 중몇 발만이 상공을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군기지에 경미한 피해만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갈이 대변인은 이스라엘도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요격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며 우리는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내부의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이날 공습 뒤 이번 작전 목표가 성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게리 총장이 오늘 이란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히고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한다면 우리의 대응은 오늘 밤의 군사 행동보다 훨씬 광범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이스라엘의 어떤 보복도 지원한다면 미군 기지가 표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미국 정부에도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당국은 앞서 이스라엘 공습을 확인하며 이번 공격은 이란 혁명 수비대 고위 지휘관 여러 명을 사망하게 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따른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전투기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발사한 다수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리시 수낙 총리가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BBC에 따르면 수낙 총리는 오늘 영국 다우닝가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하고 이란의 공격은 무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수낙 총리는 하지만 영국 전투기가 이란의 드론을 얼마나 격추했는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미국 등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이란의 전례 없는 이스라엘 공격에 대응하는데 도움을 준 여러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앞서 영국 국방부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라크와 시리아 상공에 영국 공군 전투기를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각으로 어젯밤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이란과 예멘, 시리아,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이란의 대리 세력이 이스라엘의 군사시설에 대한 전례 없는 공습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거의 모든 무인기와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의 뻔뻔한 공격에 대한 단합된 외교적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주요 7개국 G7 정상을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 상하원 지도자들도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미국 시각으로 어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악의적인 공격에 직면한 지금 미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과 함께 하겠다는 완전한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도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깊은 우려를 갖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전 지역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 화요일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 함경도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 황해도, 함경남도는 20에서 60mm, 함북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0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3m, 서해 앞바다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 최고 19도로 예상됩니다. 뷰이 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와 안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11일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이 8일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일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죠.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0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와 안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We did discuss this issue. We both agreed that DPRK must also address the serious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concerns.
まあ、最近の北朝鮮側の発表の一つ一つにコメントすることは控えますが、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질문에 기시다 총리와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며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납치 문제에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심각한 인권, 인도주의적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방금 자신의 계획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했지만 나는 그런 기회를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동맹국이 북한과 대화를 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했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기시다 총리는 최근 북한의 발표와 관련해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겠다면서도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일본과 북한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일본과 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정상회담 이전에 내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고위급 협의를 통해 다양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방금 들으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 북한과의 대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같은 입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윤 기자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바이든 총리의 발언은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도 다시 확인했듯이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화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런 마당에 일본이 납북 일본인 문제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대화에 선결 과제, 말하자면 대화의 주요 의제로 강조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서 미국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추진하는 북한과의 대화는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대북 대화와 관련한 입장보다는 훨씬 더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말하자면 지지한다거나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문제 해결은 차치하고라도 대화 자체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말하자면 확신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지금 국면입니다.
예. 앞서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은 3월 26일 담화를 내고요.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미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에 그러니까 일본, 북한 대화가 재개될 수가 있겠습니까? 최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그 일북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서 일북 대화에 그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이를 계기로 다시 그 회담을 추진해서 성사시키는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이 나온 대로 일북 간에는 그 대화제에 그 상당한 장애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은 그 핵과 미사일은 그 의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 또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것이 해결된 문제 그러니까 끝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일본으로서는 납치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죠. 따라서 일본이 그 북한과 그 회담을 하려면은 이 같은 그 걸림돌 이 간극을 좁혀야 되는 일종의 그 절충이나 그 타협이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요. 한 가지 이제 과거 사례 등을 보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한하는 문구나 그 표현의 수위를 상당히 낮추거나 광범위하게 만들면은 뭐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납치 문제도 예를 들어서 그 납치 문제에 대해서 뭐 전면적인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좀 좁혀서 제한적인, 사망자들이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일본은 그 반대 급부로, 북한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그 대북 독자 제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망경봉호 입항 금지, 북한 선박 입항 금지라든가 수출입 같은 거를 그 독자 제재에서 전부 다 지금 그 금지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일부 완화하면은 북한과 일본 간의 어떤 거래, 대화의 그 거래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그 관측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온 대로 워낙 지금 견해 차가 크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김여정 부부장도 3월 26일 날그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 어떤 대화와 접촉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대화가 성사 안 되고 이런 상태로 그냥 흐지부지 그 끝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면은 북한 당국도 그 일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그두 가지 생각이 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 관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여정 부부장이 3월 25일 날 담화를 냈습니다. 당시에는 대화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려면은 기시다 총리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라 이런 것이 이제 주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그
네.
다음 날 이제 대화 그 또다시 담화를 내고 북한과 일본 간의 어떤 우리가 접촉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루 만에 입장을 좀 바꾼 그런 것을 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고 대화의 톤이 달라진 조건의 톤이 달라진 것도 좀그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 스스로도 하나는 일본과의 대화를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런 생각도 있고 동시에 일본과의 그 대화에 대해서 문턱을 좀 높여서 일본이 어떻게 좀 나오는지 두고 볼 그럴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관측이 있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과 일본은 군사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이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군사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인데요.
예.
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미국과 일본이 상호 군사적인 또는 안보적인 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사시에 대응 능력도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그렇지만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 지형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렇게 두고 볼 때는 사실 미국과 일본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면 여기에 대응해서 중국과 북한도 마찬가지로 군사 안보 측면의 협력에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강대강 대립 속에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특히 이번에 미국과 일본의 그 합의한 내용을 보면은 이 군비 경쟁의 그 확장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또 생산하는 그런 체계를 검토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네네. 이제 사실은 자위대의 교전과 관련한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맥락에서 한반도 주변의 정세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지휘와 통제를 현대화한다. 또 상호 운용성을 개선한다. 이런 것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네, 이번에 그 성명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현대화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본은 그 통합 작전 사령부를 만들고 미군은 그 주일 미군 기능을 강화한다 그런 의미로 그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올해 안에 그 240명 규모의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일본 자위대는 통합망류장이 자위대의 그 총책임자로서 총리와 방위상을 보좌하고 명령도 내리고 또 미군과의 조율 이런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업무가 과중하고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본 자위대는 통합사령부를 만들어서 미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것이 그 일본의 그 입장이고요. 또 미군도 주일 미군을 강화할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 주일 미군 사령관이 사령부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주일 미군의 그 지휘권은 하와이에 있는 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 미군 사령부는 일본에는 있지만 그렇게 그 영향력이 많지 않다. 그래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주일 미군 사령부를 강화하고 이것이 일본에 새로 만들어지는 통합작전사령부와 협력을 강화해서 미일 간의 그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 이런 것이 이번에 그 합의된 주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두 나라는 방위산업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궁금한 것이 그럼 어떤 무기를 과연 어떤 무기를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건가요?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구체적인 말하자면 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창설하기로 했는데요. 그것은 방위산업 협력 획득 지원에 관한 포럼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앞으로 신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서 미국과 일본이 서로 필요로 하는 무기 이것을 개발하고 또 공동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 중요한 거는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은 사실 그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업 기반을 네.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하자면 한반도든 아니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유사시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그 일본이 잠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병참 기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가까이에서 그 이런 유사시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또 생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네. 이제 굉장히 군사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공동성명을 보면 일본과 미국, 호주가 처음으로 공중미사일 및 방어체계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본, 영국과 함께 3국 군 훈련을 실시한다고 명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이런 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미국, 일본, 호주 또 영국까지도 함께 그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역시 그 날로 팽창해가는 중국의 그 군사적 팽창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고요.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연합 해상 훈련을 아마 내년부터는 미국, 일본, 영국이 참여해서 매년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 남중국해 문제 또 그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혼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영국, 일본까지 나서서 함께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공중미사일 및 방어체계입니다. 이미 그 일본에도 그 미사일 요격 시스템 패트리엇 같은 게 있고 또 일본의 근처에도 미군 잠수함 등이 그 요격 미사일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그 부분적인 방어입니다. 중국 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경우에 어느 쪽을 미리 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각도로 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는 각국이 자신들의 그 나라만 그 방어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했는데 이것이 불충분하다 이렇게들 보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막는 그런 일종의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만드는 것이 이번에 그 합의된 공중미사일 및 방어체계 이것을 만들려는 그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일본이 미국, 영국, 호주 안보협의체인 오커스 여기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단계에 있는 건가요?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래서 참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정 여부는 이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은 사실 미국 주도로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말하자면 서방국들의 안보협의체 또는 군사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그 쿼드 미국 주도로 일본과 인도, 호주 네 나라가 참여하는 쿼드에도 일본은 그 일원이 돼 있고요. 오커스도 마찬가지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호주 등등이 참여하는 그 군사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오커스 참여도 그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중국은 특히 일본의 오커스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방적인 보호 관계를 넘어서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보호한 그런 관계를 넘어서 이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1945년에 그 일본이 그 2차 그 세계대전에서 그 패망한 이후에 미국과 일본 관계는 상당히 그 일방적인 관계죠. 일본은 그 평화법을 채택해서 그야말로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또 전쟁을 포기하고 그 안보는 일방적으로 그 미국에게 의존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번에 그 미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그 군사력 또 안보 협력 이런 것을 강화하기로 미국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가 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뭐 미국과 일본 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의 그 일방적인 수직적인 그런 관계와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그 관측이 많고요. 이번에도 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일 동맹 관계가 역사적으로 업그레이드됐다, 한층 발전됐다 이런 그 평가를 하는 것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한 가지 정리가 돼야 된다고 할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럼 전쟁 포기와 전수 방위를 규정하는 일본의 이 평화 헌법이 이런 안보 협력 강화가 이제 위배가 되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할까요?
예, 일본의 평화 헌법 개정 여부는 사실 국내 정치의 그 말하자면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일 수 있다. 기시다 총리 정부로서는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 일본이 전임 아베 신조 총리 때도 계속해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왔던 상황인데요. 이 중요한 건 사실 평화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원칙들은 이미 사실상 형해화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전수방위, 그러니까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정식 군대를 가질 수 없게 돼 있고, 또 해외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또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개전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군대의 해외 파견은 더더욱 안 되고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최근에 이 말하자면 진행되어 온 상황들은 최근뿐만 아니라 그동안 꽤 오래된 것인데요. 일본은 사실 평화헌법의 원칙하고는 달리 자위대 해외 파병을 사실 이미 가능하도록 그 지침을 개정했고요. 또 이번에는 무기를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또 생산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평화헌법의 원칙에는 위배되는 것들이고, 그렇지만 이런 말하자면 방침들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계속해서 진행돼 왔던 것이니까 일본으로서는 계속 오랫동안 추구해온 말하자면 보통 국가화, 그러니까 그 전수방위에만 머물 수 있는 정규 군대를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을 사실 오랫동안 이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점점 더 현실로 가능해지고 있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평화헌법을 그야말로 근본에서 개정하는 이런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과연 중국은 그러면 이번에 이 미일 정상회담이 벌어지고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점도 궁금한데요.
네, 중국은 이번 그 미일 정상회담에 상당히 그 반발하는 그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일 정상회담 그 바로 다음 날이죠. 바로 다음 날에 중국 외교부는 그 베이징 주재 그 일본 대사를 불러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 내용이 상당 부분 그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은 그 동북아에 소그룹을 행사하고 소그룹을 만들어서 중국을 겨냥하는 상당히 그안 좋은 것이다. 이런 상당히 부정적인 그 얘기를 하고서 그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12일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11일에는 백악관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참여하는 3자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까?
예, 사실 미국과 일본, 필리핀의 세 나라 정상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배경은요, 역시 중국의 위협을 꼽을 수 있는데요. 여러 차례 보도돼 있는 대로 최근에 이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간의 해상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으로서는 미국의 안보 공약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고요.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도 남중국해에서 계속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의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파트너나 동맹국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 일본, 필리핀 세 나라가 사실 처음으로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연 것인데요. 말하자면 그 의미 그대로 이 공동성명에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대해서 새 정상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이렇게 공동성명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방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은 호주와 필리핀 그리고 필리핀과 한국 간의 국방 협력 강화도 환영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네. 공동성명에는 북한 문제도 담고 있는데요. 북한의 말하자면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아울러서 일본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그리고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동성명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중국의 고위 인사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11일 평양을 방문했는데요. 자오위원장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 최고위급 인사라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은 사실 코로나 사태가 사실상 이제 끝나면서 그 이후에 상당히 활발하게 교류를 재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이제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의 평양 방문도 이 축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의 방문에 앞서서 300명 정도 규모로 그 축하 예술단이 이미 평양을 방문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북한을 보면은 계속해서 교류가 잦을 뿐만 아니라 교류 인사의 격도 높아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번에 자오 위원장의 방북을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안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다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오 위원장은 공항에서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영접을 받고 회담했는데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만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방북 첫날 그 자오 위원장이 그 도착을 하자 공항에서 그 최룡해 북한 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나가서 영접을 했고요. 이어서 그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합의가 됐는데 북한과 중국 간의 그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몇 가지 그 외교 문건 예를 들어서 그 중국과 중국의 고전 작품을 번역을 해서 그 북한에 소개하는 그런 것을 하자 그런 것에서도 합의가 있는데요. 자오 위원장이 그 13일까지 그 평양에 머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그 평양을 방문하면 회담은 아니더라도 예방 면담 이런 것을 꼭 했기 때문에 아마 13일 이전에 자오 위원장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북한은 코로나 사태로 2020년 국경을 폐쇄했다가 지난해 8월부터 중국과 교류를 재개했는데요. 그러면 이 북중 관계가 앞으로 정상화될 가능성이 곧 오겠습니까?
북중 관계가 정상화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분명치 않은데요. 사실 정상화는 사실 교류라든지 고위급 인사의 교류라든지 교역 재개를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미 네. 정상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고위급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중 관계에서 더욱 심화되고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 차례 그 논의를 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 북한과 중국 관계는 과거보다 훨씬 더 긴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고위급 교류나 이런 거를 넘어서 이 군사 압력, 군사나 안보 부분에서도 이제 점점 더 더욱 밀착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그 미국과 한국, 일본이 군사 안보 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거에 맞춰서 사실은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그 협력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네. 이제 꽤 오랫동안 진행돼 왔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북중러 삼각, 북방 삼각과 그 미한일 남방 삼각의 관계가 점점 더 고착되고 또 굉장히 대립도 강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북중 수교 75주년인데요. 또 특히 이 시점을 맞아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을 할까요, 올해?
네. 그렇게 보는 그 관측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이제 북중 수교 75주년이고 또 북한은 올해를 그 북중 우호 친선의 해로 그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2019년 1월에 마지막 방중을 하고 그 이후로는 그 중국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에 적당한 기회를 봐서 아마 중국에 가서 시진핑 그 국가주석을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그 관측이 많은데요. 다만 이제 한 가지는 경제적 조건입니다. 현재 북한이 아직도 그 경제난이 상당하고 특히 그 식량 비료, 원자재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이 같은 그 경제 지원에 대한 상당한 확답이 있어야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화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한국이 군사 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한 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지난 8일 군사 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나베럴 공군기지에서 미국 민간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어서 궤도에 올렸습니다. 여기서 한국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군 정찰 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방금 이 대변인 말 들어봤는데요. 이번 정찰위성 발사로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킬체인 역량이 강화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의미가 뭔가요? 어떻게 해서 강화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잘 아시는 대로 킬체인이라는 것은 적의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서 발사 전에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감시와 정찰 능력이 필수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군사 정찰 위성이 바로 그러한 필수적인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번에 발사된 군사 정찰 위성 2호기는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SAR이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이 위성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에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서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군사적 목적에 말하자면 그 대북 감시와 정찰 능력이 상당히 더 고도화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면에서 킬체인의 말하자면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발사된 한국의 정찰위성 2호기는 합성개구 레이더 영어 약자로 SAR이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장착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합성개구 레이더 영어 약자로 그 SAR이라는 그 레이더가 실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정찰위성의 가장 중요한 레이더 그러니까 그 고성능 그 눈이 실렸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이 그 한국이 쏜 그 두 번째 위성인데요. 지난해에 쏜 1호기는 일반적인 그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 망원경에 보는 그런 그 일반적인 렌즈가 달려서 보는 것이라면은 이번에 쏘는 것은 그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전자파를 지상에 쏘는 거죠. 그래서 전자파를 지상에 쏴서 물체에서 그것이 반사하면 컴퓨터가 이것을 합성을 해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구름 낀 날 또는 비가 오는 날 이런 날은 일반 렌즈로서는 지상의 물체를 잘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은 그 전자파를 쏘는 거기 때문에 날씨, 구름, 비 이런 악천후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그 1호기하고는 달리 상당히 그 고성능 그 정찰 위성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군은 내년까지 정찰 위성 5기를 쏜다고 하는데요. 이 정찰 위성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예, 그 위성을 발사해서 지구 궤도에 안착을 시키면 이것이 이제 위성이 그러니까 궤도를 도는 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네. 지구상에 지구 표면의 특정 표적을 감시한다고 할 때 그것이 이제 정찰 위성의 원래 목적인데요. 이것이 그 표적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이 위성이 그 부분에 이제 그 말하자면 돌아오는 시간이 돼야 그 표적을 관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위성은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중첩이 돼서 그 감시를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가령 이번에 쏘아올린 SILR 위성을 보면 이것이 하루에 4 내지 6회 정도를 돈다고 합니다. 궤도를.
지구를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4-5시간 단위로 이제 특정 목표물에 접근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시간을 줄여야 이제 거의 24시간 감시 체제를 말하자면 구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네. 위해서는 이제 인공위성을 여럿을 쏘아 올려서 이것이 이제 중첩돼서 특정 목표물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한국은 정찰위성 5기를 추가로 쏘아 올려서 확보할 경우에 북한 내 특정 표적을 이제 2시간 단위로 감시, 정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일본 정상회담 소식, 그리고 중국의 고위 인사가 북한을 방문한 소식과 함께 한국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배경과 그 의미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장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한국 작가가 대본을 쓰고 북한의 고향인 탈북민 연출자가 지휘한 창작 연극이 최근 서울의 한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연극 열 번째 봄. 탈북 여성이 한국에 정착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연극 열 번째 봄 준비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사회복지학 공부하고 이렇게 자원봉사활동까지 다니고 역시 우리 향미 거봐 마음 잡고 하니까 다 되잖아.
대학 공부 진짜 배울 거 많더라.
연극 열 번째 봄의 주인공인 탈북민 현수정과 친구 최양미가 함께 고향을 그리고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연극에 참여하는 배우들이 한 강의실에 모여 막바지 리허설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제목이 열 번째 봄인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탈북민 오진하 연출가의 설명 들어봅니다.
주인공 현수정이라는 여성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자충우돌도 하고 문화적 충격도 받고 회사의 취직에서 이 낯선 그 문화를 접하면서 하나하나 적응해 나가는 그 과정인데 아 내가 한국에 와서 열 번째 봄을 맞네요. 이 말부터 시작하는데 그 열 번째라는 게 보통 10년이 됐으면 이 정도로 성장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적응은 무언가에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것이야. 그게 메시지예요. 그런데 꽃이라는 건 흔들리면서 이렇게 피거든. 뭐 그런 게 이 작품의 메시지라고 봐요.
그리고 이 연극의 주요 대상은 한국에 막 정착한 탈북민이라고 하는데요.
출연하는 배우들이 11명인데 주인공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이에요. 거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다가와서 도와주는 사람, 사회적인 모습을 담았어요. 반면 탈북민 한 명이 주인공 외에 더 있는데 주인공과 완전히 캐릭터가 다르게 일탈 행위를 하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모든 게 다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대조적인 인물을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연극은 하나원에 들어와서 아직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접하지 못한 그야말로 탈북민 교육생들에게 보여줄 연극입니다.
새로운 사회에서 첫 발을 내딛는 탈북민들에게 선보일 교육적인 연극이기 때문에 오진아 연출가는 특히 두 장면에 힘을 실었다고 말합니다.
탈북민 최향미가 현수정이 대학 졸업식 날에 축하해준다는 이런 바람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현수정과 현수정의 학교 동기들이 눈에는 그 최향미가 너무도 경박하고 허영심에 둘두고 돈밖에 모르고 그런 모습이 딱 안겨온 거야. 그러니까 수정이로서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그걸 표현할 수 없고 거기서 갈등을 겪습니다. 내가 저렇게 돈 잘 벌고 뭐 화려하게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누구나 탈북민들이 겪는 그 심정이거든요. 그걸 극복해 갑니다. 두 번째로 의미 있는 장면은 마지막 부분에 나이 제일 많이 든 그 기업 사장님이 주인공 탈북민 현수정이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데 무슨 메시지로 지금 의도하고 있냐면 모든 탈북민들, 대한민국 사회에 이제 정착의 첫걸음을 내딛는 탈북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거기에 합니다.
그러면서 오진아 연출가는 탈북민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내용에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 말, 투, 언어 습관을 빨리 고치라. 여기에 맞게 닮아라. 고칠 수 없는 걸 고치라고 강요하는 것은 문화적 독재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동기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5장까지 있는데 빨리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말을 2장부터는 서서히 없앱니다. 20대 여성들인 경우는 탈북민들 와서 3년, 4년 지나면 말은 다 변해요.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빨리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해드리려고.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현수정이가 끝까지 북한말을 구사하면 이건 현실과 맞지 않아요.
극에서 주인공 탈북민 현수정 역할을 맡은 배우는 한국 출신의 양은영 씨인데요. 탈북민, 통일 관련한 연극에 참여하게 된 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 공연했던 남북 통일 관련 연극에서는 이제 제 상대 배우가 정말 탈북을 하셨던 배우분이셨는데 그 연극 연습 기간이 정말 짧았어요.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연극이었는데 그 한 달 동안만 해도 그 배우와 소통을 하면서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탈북민들의 그 1년, 2년, 3년이 정말 좀 충격적이고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좋은 기회가 생기고 이것 역시 이제 탈북 관련 그리고 통일 관련 뭐 이런 얘기다 보니까는 이번에는 더 배우고 싶다. 이번에도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연출님도 이제 북한에서 사셨다가 오신 분이어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극중 탈북민 현수정은 어떤 인물일까요?
현수정은 원래 엄마와 함께 탈북을 시도했다가 중국에서 피치 못하게 이제 엄마와 강제 이별을 당해가지고 몰래 숨어 살다가 간신히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대한민국 사회에 직접 뛰어들게 됐는데 그러면서 생각보다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에서 조금 낯설어하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계속 외부적인 압박과 차별과 대우를 받으면서 상처도 받고 하지만 또 동시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분들도 계셔서 계속 희망을 가지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인물입니다.
탈북민뿐만 아니라 사실 누구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현수정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고요. 더불어 자기 길을 개척해갑니다.
스스로 개척하게 된 계기를 주변 분들한테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처음 와서 뭔가 스스로 할 용기가 있다기보단 계속 주눅들게 되고 자신도 없고 그럼에도 옆에서 아니다 너 점점 잘하고 있다. 너는 능력 있다. 너가 이제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얻은 지식도 정말 유용하고 너 잘하고 있다라는 조력자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자신의 주체를 찾아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사장님께서 저에게 실장의 자리를 부여해 주시면서 앞으로 더 성장해가는 현수정의 미래를 짐작하게 하는 연극이긴 해요.
그래서 배우 양은영 씨가 주인공 탈북민 역할을 맡은 만큼 관객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뚜렷했는데요.
관객으로 보시는 한화분들이 실제로 겪기에 충분한 일들을 많이 모아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현수정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주변의 어떤 안 좋은 얘기와 어떤 압박과 차별을 들으면서도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고 주변 분들의 좋은 얘기를 계속 귀담아 들으면서 노력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환호원 분들도 이렇게 현수정 인물처럼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라는 걸 일단 메시지로 전달드리고 싶었고 보시는 분들이 용기를 얻고 나중에 사회에 가서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제 인물을 잠깐이나마 떠올려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극중 탈북민이죠. 최양미 역할에는 배우 손서희 씨가 참여했습니다.
향민은 이제 현수정과 같이 하나원에 있었지만 정말 자유를 즐기러 온 사람으로서 조금은 나쁜 길로 갔었던 인물이거든요. 쉽게 돈 벌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무너져 내렸지만 주변에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나는 인물인데요.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약간 최양미 같은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잘 못 지낸 사람으로서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꿈을 찾을 수 있다. 정말 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게 아마 최양미 인물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 손서희 씨 또한 탈북민 역할을 맡으면서 탈북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하고요. 그 부분을 함께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랬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연출님께서 실제 그런 분이시다 보니까 듣고 마냥 행복하지 않을 수 있었겠다. 그 카페에 가서도 주문을 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그 우리에겐 너무나 쉬운 외래어가 외국어가 되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어서 이번 공연을 통해서 정말 그런 인지들을 많이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몰랐던 탈북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
연극 10번째 봄은 오는 30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총 4번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선보여지는 만큼 또 오지나 연출가가 얻어갔으면 하는 점도 얘기했는데요.
어차피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한국 사회에 왔어요. 살아야 돼. 이왕 살고 바르게 안정적으로 정착을 합시다. 우리가 이런저런 사연도 겪게 되고 일도 부딪히게 되고 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잘 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이걸 보내주고 싶어요.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전례 없는 공격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스라엘 내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며 이스라엘이 보복하면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오늘 TV 브리핑을 통해 이란이 발사한 드론 즉 무인기와 미사일 등 여러 유형의 300여 기 중 99%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이란이 이날 새벽 드론 170대, 순항미사일 30기 이상, 탄도미사일 120기 이상을 발사했다고 밝혔었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드론과 순항미사일 중 이스라엘에 도착한 것은 없었고 탄도미사일 중 몇 발만 영공을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군기지에 경미한 피해만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이스라엘도 곧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내부의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이날 공습 뒤 이번 작전 목표가 성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바게리 총장이 오늘 이란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한다면 우리의 대응은 오늘 밤의 군사행동보다 훨씬 더 광범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이스라엘에 어떤 보복도 지원한다면 미군 기지가 표적이 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에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당국은 앞서 이스라엘 공습을 확인하며 이번 공격은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 여러 명을 사망케 한 이스라엘의 공습에 따른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1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에도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CNN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각으로 13일 늦게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추가 대응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오늘 ABC 방송의 This Week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은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 도울 것이지만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이 지역의 긴장 구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더 큰 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전투기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발사한 다수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리시 수낙 총리가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과 BBC에 따르면 수낙 총리는 오늘 영국 다우닝가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하고 이란의 공격을 무모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수낙 총리는 그러나 영국 전투기가 이란의 드론을 얼마나 격추했는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중동 주둔 미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던 미사일과 드론 수십 기를 요격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젯밤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과 예멘, 시리아,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이란의 대리 세력이 이스라엘의 군사시설에 대한 전례 없는 공습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의 뻔뻔한 공격에 대한 단합된 외교적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서 오늘 주요 7개국 G7 정상을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 정권이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미완의 단계로 평가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오늘 신 장관이 KBS 방송의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지난 3일 관영 매체를 통해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 장관은 북한 정권이 열악한 경제 사정에도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30여 차례 미사일 발사에 미화로 5억 8천에서 9억 4천만 달러를 사용했고 이는 2년치 식량 부족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전적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 화요일은 전적 대체로 흐리고 평북 함경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월 14일 일요일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진행의 김영권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시고.